후지타 쇼조의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그 천황제와 파시즘, 그 챕터를 읽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일본적 로만티시즘의 특질이죠. 그 번역본에는 일본적 낭만주의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지타 쇼조가 이거를 가타카나로 로만티시즘이라고 써놨어요. 낭만주의라고 하는 말이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복잡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낭만적이다. 그럼 굉장히 로맨틱하다.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게 정말 딱히 뭐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정념의 발산 또는 심정의 어지러움 뭐 그런 쪽에 가깝기 때문에 좀 중립적으로 일본적 낭만주의의 특질 그거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고전적 파시즘과 일본 파시즘의 원리적 차이. 이 부분을 이게 한 문장 고전적 파시즘은 이랬다, 일본 파시즘은 이랬다 이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도대체 그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천황제와 파시즘 이제 한 번쯤은 파시즘에 대해서 중간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시즘이라는 게 도대체 왜 등장하나? 네, 왜 이런 게 왜 나타나나? 기본적으로는 파시즘은 파생적인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걸 뭐 처음부터 내가 이런 걸 좀 해봐야겠다 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그런 이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등장한 이념입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이데아가 있어요. 플라톤의 이데아는 뭐 플라톤이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으로 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플라톤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걸 따져보면 이제 플라톤에게 영향을 미친 사상들이 있겠죠. 선행하는 사상들. 물론 선행하는 사상들은 또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럼 그것에 선행하는 것을 찾아야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우주론이 되죠. 우주에 관한 얘기가 인간의 종족의 기원, 뭐 인류의 기원부터 따져가야 되니까 그것까지 가버리면 이제 그건 인류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철학의 기초학문이, 철학은 기초학문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철학보다 더 기초적인 것이 문화인류학이죠. 인류학이 더 기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뭐. 자, 그런데 여튼 그걸 따져 물으면 파르메니데스도 거론이 되고 피타고라스도 거론이 되고 뭐 이런저런 또 이집트 종교의 어떤 그런 맥락들도 거론이 됩니다. 그런 것에 또 더해서 플라톤이 살았던 현실 세계, 현실 아테나이라고 하는 민주적 국가의 모습도 거론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쭉 거론을 하다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몇 가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흔히 하는 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뭔가를 짜 맞춰서 플라톤이 내놓았다. 그러면 이제 단순한 반응이죠. 그냥 리액션이죠. 그런데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가지고 하나의 원리로 깨어서 여기저기 쭉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제 적극적인 이념 체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적극적인 포지티브한 아이디어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파시즘은 사실 거기까지 간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파시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즉 파시즘이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 그 상황이 뭐냐? 상황을 따져야 되겠죠. 이념체계라기보단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거론하는데 자본주의는 이념체계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경제활동의 원리이고 상황이죠. 그 상황이 뭐냐?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 도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 위기에 도달했다. 말 그대로 고전적 파시즘 말 그대로 전체주의적 그랬는데 거기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전반적 위기 상황에서 생겨난 그랬죠. 요게 이제 파시즘이 등장 배경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전반적 위기 상황에서 생겨난 사회 계층 전반의 불안정과 공효를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전반적 위기 상황에서 생겨난 사회계층 전반의 불안정과 동요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겨날 즈음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국가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의 전반적 위기 상황이 가령 닥쳤다. 그럼 나라가 나서서 복지도 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능 국가라고 하는 것, 즉 서비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사회 보장 제도도 있고 실업 보험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국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전적 파시즘이 등장하던 무렵에는 그것이 그렇게 국가가 유능하게 직능 국가로서 하나의 서비스 스테이트로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사회계층 전반의 불안정과 동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럴 때, 자유주의 쪽에서 먼저 등장했던 처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케인즈죠. 그 유명한 케인즈. 노동자 계급의 적대성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뭐 적대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케인즈가 그걸 체제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흔히 하는 말로 국민주의적 대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인터내셔널한 이제 노동자 연대를 맺으려고 하면 그러지 말고 나라가 이렇게 해줄게.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볼 테니까 너희들 조금 좀 나라를 믿고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도 국민, 자본가들도 국민, 국민이라고 하는 것 안으로 들여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바로 국민주의적 대안이다. 국가가 인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해서 특히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 노동자 계급, 그래서 이제 그들을 노동자 계급이라고 호명하지 않고 국민이라고 호명하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국민을 위한 아주 좌파 진영에서는 이 케인즈 같은 사람들 아주 이제 못된 놈들이라고 보죠. 연대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연대, 인터내셔널한 국제적 연대를 끊고 국가의 영토와 그 범위 안으로 국한시켜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죠?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저기 뭐죠 저 알렉스 켈리니코스 그런 사람들이 그 만드는 잡지 그런 데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포섭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제적 계급 연대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케인즈의 방법이죠.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민주의적 대안이다. 또는 직능국가 앞에 나왔던 용어를 우리가 이용해서 말해보자면 직능국가적 대안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적 계급연대가 소멸되는데 요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는 뭐가 있느냐? 그 아주 유명한 거 있죠.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BEVERIDGE 베버리지 리포트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윌리엄 베버리지가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회보장 계획입니다. 빈곤은 증오를 낳는다. 그러니 그 증오를 이렇게 조금 가라앉히고 무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가 나서서 그 빈곤을 해결하는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바로 이제 국민주의적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의적 대안. 국가가 나서서 인민을 포섭하여 국제적 계급연대를 소멸시키고 노동자 계급을 독자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당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못하게 완화시키려는 이런 방식. 이게 바로 이제 케인지안 폴리시라고 그러죠. 케인즈주의적 또는 케인즈적 정책이다. 대표적으로는 베버리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후지타 쇼조가 설명한 것처럼 사회계층 전반의 불안정과 동요를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케인즈도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고 베버리지 보고서도 요걸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죠. 네. 그러니까 케인즈 주의라는 말은 사실 뭐 그냥 경작하는 사람들이 케인즈 존중해서 존경해서 하는 말이고 있을 수 없죠. 그냥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반응으로서 리액션으로서 나온 정책이니까. 그런데 이제 고전적 파시즘은 어떡하냐. 불안정과 동요를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조직하고 이게 경제적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조직하고 순간적인 에너지의 총체적 기교로서 체제가 획득되고 유지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자 너희들 먹고 사는 거 괜찮게 해줄게. 빈곤이 증오를 낳는다. 아이 증오하지 말고 빈곤을 완화해 줄게. 이 정도면은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조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경제적 수단을 사용해서 조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파시즘은 그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을 노동자 계급이라고 호명하지 않고 이제 그 민족으로 불러옵니다. 민족으로 호명합니다. 이게 게르만 민족 안으로 용광로 속으로 들어오면 뭐 나치즘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호명하느냐가 다릅니다. 어떻게 호명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들을 국민, 국가 안으로 불러오기도 하는데 동시에 국가를 민족 공동체로서 호명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이것을 국민적 민족 공동체다. 그렇게 부릅니다. 네. 나치오날레 폴크스 게마인샤프트 국민적 민족 공동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죠? 그 국가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족사회주의다. 그렇게 말하죠. 민족사회주의 또는 국민사회주의. 그런데 저는 이걸 국민사회주의라고 그러면은 국민적이다. 그러면은 앞에서 케인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용한 어떤 호명이 국민이기 때문에 민족 공동체, 민족적 공동체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나치 독일의 시대에는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이 이 민족적 투쟁에게 패배하죠. 그리고 우리 도이치민족이 하나가 되어 도이치민족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럼 그게 이제 굉장히 직접적이잖아요. 내가 내 어떤 민족에 속해 있다는 거 그게 도이치민족이 하나가 되어 우리 이 민족을 착취하는 국제금융자본에 대항하자. 그렇게 되면 반제국주의로도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반제국주의로 전개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그 자체가 제국주의가 되죠. 즉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의 생활공간을 확보해서 다른 국가, 다른 민족을 침략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그 국가사회주의 도이치 노동자당 뭐 그렇게 얘기, 번역을 되게 하는데 그걸 국가사회주의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비스마르크는 자본주의가 도이칠란트의 자본주의는 고도로 발전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회계층 전반의 불안정과 동요가 있을 때 비스마르크가 사회정책을 추구한 사회정책이 있는데 그게 자기가 국가사회주의라고 불렀어요. 그럴 때는 나치오날 조지알리스무스는 민족사회주의라고 번역을 하면 되고 비스마르크의 국가사회주의 이거는 슈타트 조지알리스무스라는 단어를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스마르크의 경우가 국가사회주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나치 독일의 요것은 민족사회주의 이렇게 하는데 국민사회주의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국민적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으로 쓰이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민족 특히나 이제 종족적인 일치성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말을 쓰면 적절치 않겠나. 일본도 마찬가지죠. 이 일본은 이제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국가라고 하는 게 신국이잖아요. 네. 신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파시즘은 케인즈나 이런 사람, 케인즈나 비스마르크의 국가사회주의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목표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노동자 계급을 국민으로 포섭하고 또는 국가 안으로 끌어들여서 안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인데 파시즘은 끊임없이 불안을 조성해야만 이것이 움직여갈 수 있어요. 끊임없이 불안을 조성해야만. 이게 이제 파시즘이 가지고 있는. 파시즘은 그러니까 항상 운동 중인 운동이에요. 그것을 이제 불안의 제도화다라는 지배 유지 수단으로서의 불안의 제도화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후지타 쇼조가 그런 말, 이렇게 말을 쓰죠. 후지타 쇼조가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Institutionalisierung der Angst. 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그냥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데 거론하고만 지나가는 게 이제 중국에서도 파시즘이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장개석 이런 사람들. 1930년대에 이제 중국 파시즘도 등장하는데 저우위라고 중국 파시스트가 있어요. 파시스트와 중국혁명 뭐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요게 이제 정치적으로 갖고 있는 맥락이 좀 달라요. 손문의 삼민주의라든가 이런 것하고 결합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 해방공관에서의 한국 파시즘과 유사한 형태의 원형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요거는 뭐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고전적 파시즘은 모든 것의 불안정성과 동요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모든 정치 행위의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냐면 리버럴 데모크라시는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건 뭐냐? 리버럴 데모크라시는 말 그대로 정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이마르 공화국이 대표하는 것이죠. 리버럴 데모크라시.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꼭 저쪽 애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꼭 교과서에 넣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주의죠. 그냥 예, 그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데서 하는 말이고 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파가 있고 그 정파를 대변하는 정당이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계급의 사회 구성, 계급이 사회를 구성하는 운동,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이제 당파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파시즘은 그런 당파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로 우리가 민족이라는 것 안으로 하나로 다 들어와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종류의 좌파 혁명이 됐건 또는 리버럴한 혁명이 됐건 그런 혁명들도 다 반대하는 반혁명 상태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파시즘의 고전적 의미의 파시즘이에요. 그런데 일본 파시즘은 이런 모습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파시즘은 어떤 거냐? 그냥 천황 하나로 묶여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천황 하나를 묶여 들어가기 위해서 향토 국가를 구성하는 것. 그러면 이때 이제 일본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가 됐건 리버럴이 됐건 뭐 누구나 다 그 천황에게 귀의해서 귀한다고 그러죠. 오늘 요약문의 마지막에 보면 제2차 고노의 내각의 신체제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제2차 고노의 후미마로, 2차 고노의 후미마로 시대. 일본어로 읽으면 뭐 신타이 세운도 뭐 이런 식으로 읽는데 신타이 세운도 이게 독음을 그대로 읽습니다. 신체제 운동, 신타이 세운동. 근데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 제국에서 고노의 후미마로가 중심이 돼서 시도한 그 농촌운동인데 이게 자유주의자, 동농주의자, 농촌형 전향자, 일부 마르크스주의자, 급진우익 등 예기치 않게 모든 계층의 모든 종류의 심정이 동원되는 운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좀 보충 설명하겠는데요. 그것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천왕으로 귀화한다 이거죠. 근데 그게 향토로 복귀하고 천왕으로 귀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팔괭이루의 전쟁을 수행하자라는 그런, 여기서 이제 민족으로 귀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심점이 향토로 귀화, 귀향하고 복귀하고, 그러니까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천황제 국가로 귀화해서 전쟁을 수행하자. 이게 이제 일본 파시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일본 파시즘은 그러니까 불안을 제도화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안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특히 전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죠. 전향이라고 하는 것. 쓰르미 슌스케의 책, 제가 밑에 전향의 사상사정 연구하고 쓰르미 슌스케 책을 얘기하는데, 이 번역본을 보니까 준노스케라고 했는데요. 슌스케라고 하는 게 정확한 도금이죠. 일본 사람들 이름은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라고. 네. 쓰르미 슌스케의 책은 기회가 되면 전향의 사상사정 연구하고 그 쓰르미 슌스케의 전향, 이것도 한번 부록처럼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쓰르미 슌스케 책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전향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미전향 장기수, 바로 거기서 들어봤죠. 미전향 장기수. 우리는 그 전향이라고 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좋지 않죠. 자기의 원래 신념을 버리고 뭐 다른 신념으로 갈아타는 거니까. 가령 요즘에 그 박지원 씨하고 둘이 패널로 많이 나와서 떠드는 이재호, 이런 사람 전향한 사람이잖아요. 김문수, 이재호, 민중당 출신들이거든요. 민중당 출신이 극좌인데 극우로 전향했죠. 그런 것들. 전향이라고 하는 건 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변절이냐,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운 아주 복잡한 내막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향 그러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어쨌든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전향이 요 당시 많이 활발하게,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요것들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쓰르미 슌스케하고 후지타 쇼조의 이 책 두 권 정도면, 효화시대의 전향에 관한 정신사정 연구는 뭐 그냥 아주 기본과 심화 정도는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후지타 쇼조가 그 전향의 사상사정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전향의 여러 형태들을 거론합니다. 이것들을 다 묶어보면 그냥 로맨티시즘이죠. 얼기설기, 어중이 떠중이, 심정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구체적 생활을 강조함으로써 추상적인 항리를 솔직하게 떨쳐낸 것에 대응해서 이제 자신의 말을 어떻게든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추상이론에서 구체적 상황을 직접적 감각적 체험으로라는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서 레벤으로의 복귀다. 레벤으로, 삶으로. 그럼 그동안은 안 살았는가? 어쨌든 자신은 추상적인 이론에 얽매인 삶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체험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추상적 이론만 뭐 들춰매고서 맨날 그렇게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이론을 길어올리는 것, 이것이 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앞에 나온 것처럼 향토의 복귀의 확대로서 전향. 그런데 이제 향토로 돌아간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거죠. 거기 보면 한일자에다가, 그 다음에 근본 본자에다가 창. 이게 우리가 창과 칼 그럴 때, 일본말은 이제 니뽀냐리라 이렇게 그러는데요. 니뽀냐리의 태도로서 매사에 임한다. 그런데 이거 좋은 게 아니고요. 니뽀냐리는 뭔가 사태가 우리 눈앞에 어떤 사태가 펼쳐졌을 때 그 사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그 측면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딱 하나로 정리를 해버리고 니폰 야리는 창 한자루예요. 창 한자루. 전쟁에 나가는데 창 한자루만 들고 나가면 되겠어요? 칼도 있어야 되고 방패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창 한자루만 들고 매사에 임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뭐든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한 가지 방책만 가지고 뭐든지 해결하려는 그런 태도. 이런 걸 니폰 야리라고 그럽니다. 경멸적인 의미로 써요. 당기필만은 아니구나. 당기필만. 그거는 막 용감하기라도 하지. 니뽀냐리는 뭐 철딱선이 없는 그런 태도를 가리킬 때도 쓰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이거 뭐, 아, 자꾸 그러면 제가 모냥 빠지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이제 일본 말로 우리 좀 뭐랄까요. 양아치 일본어라고 할까요? 그럴 땐 가오 빠지게, 가오라는 말이 얼굴이거든요. 근데 이제 면이 안 선다. 그런 얘기 할 때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니폰야리라는 말도 그렇게 씁니다. 니폰야리의 태도로서 매사 임한다. 그건 이제 그동안은 객관적 인식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구체적 체험만을, 그러니까 객관적 인식만을 중요하던 사람이, 중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구체적 체험만을 강조하는 태도로 간다 이거죠. 한순간에 딱 버리는 거. 이걸 니폰야리적 태도다. 이게 전향이죠. 니폰야리. 일본말. 아, 전 이런 말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에게 공부를 배우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니폰야리란 말은 경멸적인 말은 아닌데, 야쿠자들이 쓰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후지타 쇼주 책에도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은 아닌데, 어쨌든 경멸, 니폰야리로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어디 니폰야리적으로 뭐 적이라는 말도 사실 일본 사람들 많이 쓰는데 자 그게 이제 있습니다. 그냥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기억해두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써보면 되지. 그걸 뭐 입에 달고 살아서는 안 될 말이고요. 그다음 인텔리겐차의 전향. 이건 지성인이라고 해도 안 되고 지식인이라고 해도 안 되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인텔이. 네. 인테리의 전향이죠. 일본식 이 인텔리겐차가 러시아 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인텔리겐차의 전향. 인텔리겐차들은 니폰야리로서의 객관적 인식을 니폰야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정치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치주의라든가 또는 뭐 어떤 이념이라든가 공식, 구체적인 공식이 있어야 되지 않아? 와 같은 공식주의를 떨쳐버리고, 순진한 향토로 복귀해서, 여기서 순진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 말에서 순진이라고 하는 말은 소박하고 뭘 모르는 뭐 아주 그런 복잡다단한 의미 연관을 또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순진한 향토로의 복귀가 순진한 문학으로의 복귀와 나란히 일어나고, 거기서 농본주의와 문학 세계에서의 일본 로만티시즘이 서로 대응하게 된다.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고 막연한 인상의 근거에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시문의 상록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정말 거의 그 웹드라마 분위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내내 이광수의 그 뭐죠? 기억도 안 난다. 이광수는 워낙 작품들이 다 정말 이광수야말로 그런 순진한 향토로의 복귀. 흙인가요? 모르겠네요. 저는 그 시대 그 문학 작품 중에 김동인을, 김동인에 대해서 약 꽂혀가지고, 김동인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나 이쪽 별로, 그냥 정말 읽을 때도, 철없을 때 읽었는데도, 도대체 뭐야, 이건 정말 순진한 향토주의로군. 그때는 순진한 향토주의란 말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뭐야 이거 아우 막 그랬거든요. 저는 김동인, 김동인 쪽입니다. 저는 그쪽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체질적으로 잘 안 돼. 그게 에세이 이런 걸 읽으면 힘들어. 이제 스스로가 에세이를 그게 좀 이렇게 착착 감기는 에세이 이걸 정말 못 쓰겠어요. 어딘가 한 구탱이는 좀 이렇게 한 군데는 좀 꺼끌꺼끌해야 뭔가가 스스로도 읽을 때도 그런 게 없으면 읽기인데 스스로 제가 쓰겠습니까 그거를. 그 다음에 추상적 국제주의에 대항해서 구체적인 일본을 중시하는 이런 형태들이 나타났는데 쓰루미 순슈케가 이제 전향을 분석하면서 대체로 보면 전향의 여러 형태들에 나타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텔리겐차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 태도를 버리고 향토주의로 복귀한다.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천황제 국가로 귀화한다. 그런 얘기겠죠. 네. 근데 이제 전향을 정진사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면 전향을 실존주의 형이 있습니다. 인류와 사회의 미래와 나의 미래. 보편에 대한 자신의 희생적 헌신과 사적 환경 속에서 현재의 이기주의. 이 두 계열의 교차점에 서서 어느 한쪽을 선택할 것을 강제당하고 있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나의 노인은 공장에 다니면서 내가 대학 생활을 하도록 저렇게 하는데 나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종류의 실존 고백들이 등장하고, 정말 허무주의, 이 허무를 어찌할 것이란 말인가. 이런 것 있죠. 그런데 이제 능동적 허무주의는 이 허무를 딛고서 세계를 완전히 내가 허무하다. 세계도 완전히 무화시켜버리겠다라고 나가면 이제 능동적 허무주의가 가져다주는 파괴력이라고 하는 건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애상 어린 감탄, 어떤 센티멘탈리즘으로 빠져들게 되는 공허한 양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공허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죠. 능동적 허무주의와는 아주 다른 적극적인 니힐리즘과는 다른 아주 황당무계한 공허로 빠져들게 되고 이것을 이 사이에서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괴로워하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시민적인 의식을 장착하게 되면 직접 물질 생활을 확보하는 것만을 행동 목적으로 삼는 유형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원, 무슨 페이로 결제했더니, 500원 줬어, 개꿀. 이런 식의. 정말. 그렇게 해서 한 달 내내 득득 긁어 모아보니, 23,000원. 아, 중요해요. 저도 23,000원 없이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개꿀이다. 정말 좋다. 이걸 버릴 수가 없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직접 물질 생활을 확보하는 것만을 행동 목적으로 삼는 유형이 있다.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짜잘한 돈에 이게 매달리는가. 참 그런 게 있죠. 갑자기 누가 문득 떠오르는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짜잘한 돈을 이렇게 떼어먹어. 짜잘한 돈을 떼어먹어서 정작 중요한 인간관계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진짜 정말 로스컷입니다. 손절 딱 합니다. 그 짜잘한 돈 가지고 그렇게 절절매고 떼먹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로스컷. 직접 물질 생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정말 돈 차비가 없어서 강사 시절에 차비가 없어가지고 강의를 하러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짜잔한 직접적 물질 생활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게 중요한데 그것만을 유일한 행동 목적으로 삼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침묵의 저항자들,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숫자를 보여주죠. 침묵의 저항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비전향자는 공산주의자 일부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게 참 무시무시한 양반들인데,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과의 접촉을 차단당한 진공지역에서, 이게 되게 감옥이겠죠? 압력을 견뎌내면서 마르크스주의 역사적 법칙을 차입을 해준 문헌을 통해서 책만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건 할 필요 없어. 나는 그거 하지 않아. 그냥 나는 이거 읽고 사상을 암기하고 외우는 것만이 중요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압박을 또는 나에게 닥친 이 박해를 견뎌내는 것이 나에겐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나아가 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마르크 완전한 비전향자들이 보여주는 현실 외면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후지타 쇼조가 아주 강조하는 게 뭐냐. 자유주의자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사실 온전한 의미에서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참 가지기가 어려운 신념이죠. 리버럴. 여기에 후지타 쇼조 이 글을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읽으면서 또 다시 한번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야, 제가 이제 예전에 그 1980년대 후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하고 그럴 무렵에 전두환 때잖아요.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날 무렵에 예, 87년 2월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자유주의자이고 싶었거든요. 그때 칼 포퍼 책 열심히 읽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참 철딱선이도 없는 놈이었죠. 근데 뭐 현실은 파시스트의 쓰레기, 찌꺼기가 독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또는 뭐 명동에서 이 그 파시스트 독재들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자유주의자이기는 어렵죠. 그런 시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한편을 온전한 의미에서 개인주의자이기도 어렵고 그런데 일본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 세계의 자유를 지키고자 해서 파시와의 초기부터 끝까지 수밀관하게 철저하게 저항한 자유주의자였다. 아주 드물게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공적인 영역에 나아가서는 공적인 일에 헌신하고 공적인 어떤 영역에서 벗어났을 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세계 안에 딱 파묻히고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있죠. 아주 드물게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독일과의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자유주의지는 운명에 지나치게 순종하고 상층 지배자와의 교류에만 의존하는 그냥 그 저항 불능증 환자들에 불과했다. 그것이 이제 이 후지타의 분석입니다. 그것이 후지타의 분석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일본의 불행이라고 보는 것이죠. 후지타 쇼조는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아 후지타 쇼조는 자유주의자구나. 일본의 파시화 과정은 나치스처럼 민주주의 규범을 파괴하고 모든 인간관계의 자주제도를 부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건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모든 제도를 파괴해서 불안을 제도화해버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일본 제도로의 복귀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게 바로 일본 파시즘의 핵심이죠. 여러 번 지금까지 논의된 것처럼 이제 천황제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메이지 유신 이래 국가의 대외적 독립과 국제사회의 진출만을 추구해온 일본의 지도적 지식층으로서는 가장 저항하기 어려운 것이다. 왜 그랬느냐? 일본이 강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일본의 지도적 지식층들의 그 말하자면 일종의 국가적 아젠다가 뭐냐? 강한 일본. 그래서 국제사회에 진출해서 나라의 이름을 만방에 떨치는 것. 이게 이제 일본 지도적 지식층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한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참 저항하기 어려운 그런 사태였던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2차 고노의 내각에 신타의 세운도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많이 막 거기에 이제 달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고노의 후미마루가 요것을 시작한 게 1938년에 이제 요게 시작되었거든요. 1938년. 이 독일의 이제 민족사회주의 노동자당, 민족사회주의 도이치 노동자당하고 이제 이탈리아의 국가파시스트당을 모방해서 그런 국민 동원 조직 단체를 결성하려고 했죠. 그게 이제 바로 대정익찬회라고 하는 것으로, 다이쇼 익찬회라고 하는 것으로 결실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실현되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제 1929년에 대공황으로 인해가지고 이탈리아 파시즘 등장하고, 그 다음에 소련에서는 공산주의 체제로 대표되는 어떤 그 집산주의 체제, 이게 이제 집산주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 조류로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고노에는 이제 좌파, 전향한 좌파 출신들을 많이 여기다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대정익찬회라는 것을 실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골수 좌파들은 말이죠. 그 좀 이게 뭐, 니들이 뭐, 그 사이비 좌파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보수 세력들은 이게 고노에가 이러다가 천황을 넘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천황, 이제 국채론자들은 그래서 경계를 했고, 이게 좀 아무리 전향했다고는 하지만 좌파가 여기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빨갱이스럽지. 뭐 이렇게 해서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런 성취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고노에도 이런 시각을 했다는 것, 고노의 후미마루가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 번쯤은 볼만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 쓰루미 슌스케의 전향, 전시기 일본 전시사 강의하고 후지타 쇼조 전향의 사상사적 연구, 요 두 개를 참조할 만한 책으로 말씀드립니다. 전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보겠습니다.